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흙 속의 진주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감추어져 있지만 그 고귀함만은 사라지지 않죠. 미술사에도 이런 진주 같은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갔던 화가. 오늘은 앙리 루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침대 위의 미술관 36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침대의 미술관 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침대의 미술관 코코넬입니다.
침대의 미술관 나라입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코너, 진이님이 준비해주신 베개 메고 전시 듣기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르세의 미술관전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소개해드릴 텐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특별 전시이고요. 2014년 5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 찾아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난 시간에 제가 클로드 모네의 양산을 쓴 여인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앙리 루소의 뱀을 부리는 여인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시 제목이 오르세 미술관전이고 부제목이 인상주의 그 빛을 넘어잖아요. 근데 앙리 루소를 인상주의 작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은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시가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도 물론 있지만 그 안에서 뭐 고갱이나 후기 인상주의 작가들, 단순히 인상주의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작가들의 작품도 있는데 제목에 인상주의 그 빛을 넘어가 인상주의가 시작하는 기점을 시작으로 그 이후의 세대를 다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인상주의 그 하나의 틀에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개해 주실 앙리 루소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희 오프닝에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약간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미술 작가예요. 다른 기존의 미술가들은 보통 정식으로 미술 교육을 많이 받았고 뭐 스승이 있었거나 아니면 뭐 학교에서 배웠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점 화가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화가들과는 달리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파리 근교에서 평범한 세관 공무원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세관 공무원에서 화가가 됐다니.
네네. 그렇게 보면 고갱도 원래는 회사원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증권맨이었죠. 이렇게 세관 공무원으로 평범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미술을 사랑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독학으로 그림을 틈틈이 그렸대요. 굉장하죠.
굉장하네요.
언제부터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건가요?
본격적으로 화가 활동으로 들어선 거는 49세였다고 합니다.
고갱보다 훨씬 늦게 결심을 했네요.
거의 50세가 된 나이인데 그 나이 때 내가 뭔가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고 결심하기 굉장히 어려운 나이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49세부터 전업화가가 돼서 결국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완성시킨 아주 개성이 강한 화가입니다. 정식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앙리 루소는 당대의 부와 명예를 누리던 장 레옹 제른과 같은 아카데믹한 화가들을 아주 동경했다고 해요. 정식 코스를 밟은 화가들을 굉장히 부러워했던 거죠. 그렇지만 후대 사람들은 앙리 루소가 오히려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명암법과 원근법과 거리가 먼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하는 평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미술 교육이란 게 작가로 치면은 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배움으로 인해서 자기 개성을 찾는 게 아니라
틀에 짜여진 대로의 방식을 쫓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보면 다 글씨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림도 똑같이 사람마다 자기 각자의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림 그릴 때. 근데 정식 미술을 교육을 받게 되고 뭐 그 표현 방식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각자의 개성이 묻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박물관에서 예전에 근무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뭐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작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작가분들이 거의 저희 학교 출신이었는데 보면 작가가 된 출신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돌아와서 다시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러는데 네.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때마다 네. 먼저 있었던 교수의 말을 잘 들었던 학생들이 유명하고 훌륭한 화가가 되는 게 아니고 네. 그 교수한테 뭐 반항하고 말을 잘 안 들었던 학생들이 오히려 그 대를 이어서 다시 교수가 되고 네.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자기의 개성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작가라는 거는 나 말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작가는.
그만큼 앙리 루소는 자신만의 개성을 잘 드러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가요?
독자적이고 민중적인 화법으로 더욱 훌륭한 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았고 자기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을 만들어내서 그 개성 있는 화풍이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초기에 그래도 앙리 루소는 미술가로서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해요. 전시회에 출품했던 그의 작품들은 대중의 조롱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독특한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질이 낮은 작품이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예상돼요. 그렇지만 대중의 반응과는 달리 평론가들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아주 좋은 반응들이 많았어요. 고갱과 같이 그의 작품을 알아본 동시대 화가들이 그를 칭송했으며 이후 피카소는 중고 고물상에서 이 작품을 발견했는데 발견을 하고는 아주 극찬을 하면서 그의 독창성을 아주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피카소와도 같은 시대의 사람인가요?
그렇죠. 인상주의 그 시점쯤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화가들이 탄생했죠. 앙리 루소는 살아있는 동안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화가라고도 합니다. 동시대 많은 예술가들이 그의 작품을 되게 좋아해줘서 낮은 평판에서 점차 이름을 알리게 되고 그렇게 되었다고 해요. 후대에 와서는 그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좋아졌죠. 피카소는 앙리 루소의 그림을 두고 아름다운 리얼리즘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루소는 이렇게 아카데믹한 학풍과 관계없이 스스로 독자적인 학풍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소박파라고 불렀다고 해요. 무슨 파 하면서 그 파의 특징을 떠올려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야수파는 거친 이미지를 떠올려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소박파는 제각기 각자의 학풍을 구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림의 한 특징을 가지고 소박파라고 부른 게 아니고 독자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들을 소박파라고 했다고 합니다.
약간 기타 등등의 느낌인데요.
그렇죠. 기타 그럼, 등등 카테고리.
그러면은 그 파에선 앙리 루소 말고도 다른 작가들이 누가 있었나요?
소박파의 화가들로는 프랑스의 앙리 루소를 비롯해서 까미우 봉부앙, 앙드레 보상, 벨기에 레온 그래프, 그리스의 데오필리스, 미국의 지 마모제 등이 대표적인 작가들이라고 하네요.
약간 좀 앙리 루소 말고는 되게 생소한 작가들이네요.
그렇죠. 이제부터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린 첫 번째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그림이 뱀을 부리는 여인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뭔가 독특한 느낌이 있네요.
네. 이 그림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야생의 강가를 배경으로 두고 한 여인이 피리를 불고 있는데 그녀 주변으로 뱀들이 몰려오고 있고 뒤에는 보름달이 떠 있죠.
네. 그런데 보통 주인공이 밝고 굉장히 눈에 잘 보이게 그리는데 반해서 이 작품에서는 피리 부는 여인이 굉장히 어둡고 형상만 있고
네네.
피리가 끝에 살짝 보이는 게 아니라면은 피리를 불고 있는지도 잘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번 시간에 제가 그 인상주의 시대의 화가들이 그 빛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빛을 그대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노을의 풍경을 그린다고 하면은 빨갛게 물든 색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이것도 배경이 이제 어두운 달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을 이렇게 까맣게 묘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말 생각나지 않나요?
왜요?
뭐 밤에 리코더 연습을 하고 있으면 엄마가 야 뱀 나온다고 하지 말라고.
맞아.
뱀이 막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 작품인데 루소가 이제 정글을 그린 그림들 시리즈로 유명해졌거든요.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거는 이 그림을 보니까 좀 어떤가요? 기묘하죠.
네, 분위기는 약간 좀 밝지 않고 어둡고 그렇지만 이게 뭔가 우울한 느낌은 아니고
좀 환상적인 느낌이죠.
네.
이 그림은 루소가 주목받았던 정글을 주제로 한 그림들 중 하나인데요. 환상적인 밤의 정글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죠. 루소는 나폴레옹 3세의 멕시코 원정군에 출정해서 열대지방의 풍토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사실 루소는 한 번도 해외에 나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상상 속에 있는
정글의 모습이군요.
일생 동안 프랑스 외 지역을 여행한 적도 없다고 하네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약간 환상적이면서도 원시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그 예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고갱의 그림에서 보면 타이티의 사람들 그린 그림이 이런 풍의 느낌이 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한 번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직접 가서 내가 그렸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귀여우시네.
약간의 허세가.
그렇게 직접 여행한 대신 루소는 이런 정글에 대한 영감을 대중문학과 당시에는 식민지 박람회라는 게 있었대요.
네.
그런 데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런 걸 작업한 거예요. 자연사 박물관과 뭐 파리의 식물원 등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루소는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의 영감을 직접 자기가 체험한 것에서 얻은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받은 것에서 상상력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작가들은 봤을 때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직접 경험한 것을 그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상상한 것들만 그리게 되면은 약간 작업 자체가 되게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림이 되게 섬세해요.
근데 자기가 좀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네. 루소가 한 말 중에 온실에 서서 이국 땅에서 건너온 이상한 식물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내가 꿈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라고 말했대요. 굉장히 감정이입을 많이 하면서 그 작품을 한 거죠. 심지어 자기가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상상을 하는데 그 상상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갑자기 모든 문을 열어 제치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예술가도 그렇고 자기 작업에서 감정이란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손을 통해서 이 그림을 자기 감정을 실어서 작업한다는 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야 되고 또 손도 그에 따라서 솔직하게 따라가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그림에서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앙리 루소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잡지나 책에 등장하는 정보들로 상상력의 원천을 삼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작품들을 보면 이성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서 현실과 꿈의 세계가 공존하는 작품들이 많아요. 밀림 속에 있는데 여자가 이렇게 기다란 의자에서 금방 잠에 깬 듯한 모습인데 그 뒤로는 울창한 정글이 있고 동물들이 있고 이런 그림도 있거든요.
네. 진짜 꿈속에서 볼 듯한 그런 광경이네요.
그렇죠. 이 그림은 여행을 좋아하는 동시대의 작가인 들로네의 어머니가 앙리 루소에게 주문한 그림이라고 해요. 그 아까 무슨 책이나 잡지에서 상상력을 일으켜서 그림을 그렸다고 했잖아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고무나무나 산세베리아 같은 식물들이 있거든요. 이게 평범한 실내 화분용 화초인데 네. 정글을 그리기 위해서 크기를 확대해서 그린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 표현을 이끌어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네네.
오늘의 작품 소개는 여기까지이고요. 당시에 보편적이지 않았지만 시대의 큰 흐름에 종속되지 않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독자적인 세계를 이룩했던 루소는 이후 예술가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1920년도에 등장한 아까 코코넬님이 말씀하신 초현실주의의 미술운동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고 하네요.
진짜 진주처럼 예쁘게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키워나갔다가 나중에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지고 나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네. 화가 앙리 루소였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의 백이배구 전시 느끼는 여기까지인가요?
네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코코넬님이 네. 오늘은 어떤 예술가에게 이불을 덮어주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이불을 덮어드릴 예술가분은요, 행위 예술의 대무라고 불리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는 예술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여성분이신가 보네요.
네, 여성분이세요. 저번에 지니님이 여성 작가분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나서 이번에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다가 유튜브 영상 올려드렸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요즘 최근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에요. 예,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앉아있고 테이블 맞은편에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아는 채 그녀와 눈을 마주치는 영상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 노신사가 그녀 앞에서 앉는데 그녀는 그 노신사를 보자마자 처음으로 눈빛이 흔들려요. 이 영상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모마 회고전에서 예술가 여기 있다는 전시 퍼포먼스 중 울리아, 옛날에 그녀의 연인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퍼포먼스는 하루 7시간 3달 동안 앉아서 관람객과 마주하고 있었는데요. 이 퍼포먼스를 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화장실도 가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작가와 앞에 앉은 대상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관람객들의 시선이 체험이라고 말하며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 스스로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약 1,500명의 관람객이 참여를 했고 샤론 스톤, 레이디 가가, 제임스 프랑코 등 많은 유명 인사도 찾아왔었다고 하네요.
이게 뉴욕 모마에서 열리는 퍼포먼스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계 유명한 셀레브리티들이 네. 접근하기 굉장히 쉬운 장소이기도 했고
네.
그리고 그녀의 옛 연인이었던 사람이 찾아오기도 쉬운 장소였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건 우연인데 필연인가요?
네, 그녀가 그 옛날에 울리아를 보고 금기를 깨고 그녀가 눈물을 흘리고 옛날 연인을 향해서 몸을 움직였지만은 주위에 있던 관람객 중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비난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것은 옛날의 연인 울라이 같이 활동하던 행위 예술가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눈빛을 보았었고 그녀의 진심이라는 것도 옆에 있던 관람객들도 알았었겠죠.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그녀는 1946년생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퍼포먼스 아트의 대모라고 불리는 행위 예술가입니다. 1970년대 중반 독일 작가 울라이를 만나 약 12년간 작가의 정체성과 자아를 실험하는 작업에 몰두를 했으며 1990년대 초반부터는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춘 성적이면서 종교적인 상징주의를 결합한 연극적 퍼포먼스를 했다고 해요. 육체적인 것에서 점점 정신적인 행위로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예술가인데요. 그녀는 몸과 움직임과 정신적인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녀의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전적이고 성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어린 시절에 영향이 되게 큰데요. 할아버지는 그리스도 종교의 대주교로 왕에게 살해당한 후 성인으로 시성되었었고요. 그녀의 부모님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파르티잔으로 활동했었다고 합니다.
뭔가 집안은 굉장히 좋았네요.
네, 군인 집안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이나 그런 전쟁에 대해서 피해갈 수는 없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러네요.
그녀의 어린 시절은 종교나 공산주의에 대한 희생이 전부였었다고 해요. 그런 경험들은 작가의 내면 세계에서 크게 각인이 됐던 거죠. 작가가 한 말이 나에게 비정상적인 의지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신체적이고 위험한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는 고통과 분노의 표현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과거 엄격한 종교적 분위기의 군인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억눌린 감정들과 억압적인 문화 교육에 대항하는 반항적 분노를 사회적인 은유법으로 신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다른 작품들이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대표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블로그에 세 번째로 올라온 사진이죠?
블로그의 리듬 10이라는 1973년에 한 퍼포먼스입니다. 이 작품은 20종류의 칼을 놓고 하나씩 집어들어서 칼을 재빨리 움직여 손가락 사이를 찌르는 퍼포먼스예요.
이거 학생 때 되게 유행했던
그러네요.
놀이 아닌가요?
손을 책상 위에 두고 연필로 손과 네. 손가락 사이를 빠르게 오가면서
네, 네.
또 손을 피해 다니며 손가락을 피해 다니며
네.
찍는 위험한 놀이였죠. 네. 근데 이거를 칼로
네, 칼로 했었죠. 네. 그 퍼포먼스 계속하다가 손에 상처를 입을 때마다 칼을 바꿔서 행위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럼 20번의 상처를 입을 때까지 저 행위를 반복했던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해서 독일의 행위예술가 울라이를 만나요. 예, 울라이는 그녀보다 3살 연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생일이 11월 30일로 같았다고 해요. 둘은 운명적으로 깊은 사랑에 빠지고 같이 그룹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 둘은 남녀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의 세계, 너의 세계를 탐구를 했다고 해요. 둘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그룹으로 함께 활동을 했는데요. 몸을 이용한 위험하고 고통이 수반되는 작품들을 했습니다.
진짜 굉장히 지금 보는 작품들이 위험해 보이는데 네. 연인으로서 뭔가 그런 위험한 고통을 줄 수 있는 작품을 했다는 게 좀 약간
예술가 아니었다면 네. 이해할 수 정말 없는 작품이네요.
네, 그렇죠. 지금 계속 이 퍼포먼스를 보면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퍼포먼스예요.
어떤 퍼포먼스인가요?
네, 첫 번째로 보여드릴 퍼포먼스는 자가 죽음이라는 퍼포먼스입니다. 이 퍼포먼스는 코로 숨쉬지 않고 키스를 하며 서로의 숨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건데요. 너무 위험한 작업이라서 17분 만에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로만 이렇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럼 물 속에서 작업을 한 건가요?
그냥 키스를 하면서 서로의 숨을 주고받았던 거죠.
진짜 연인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작품이네요.
이산화탄소로 숨을 쉴 수 있나요?
그러니까 17분 만에 그러니까 중단됐던 거죠.
근데 저거 약간 의심이 되는 게 코로 숨을 안 쉬고 쉬다는 건 증거가 없잖아. 코를 막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지금 물속에서 한 건지.
근데 이렇게 네. 연인이든 남편이든 네. 누군가 같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외 굉장히 험난한 산을 산악을 할 때 네. 자기의 목숨을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가 꼭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약간 그런 거를 보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또 다른 퍼포먼스 중에는 정지 에너지라는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이 퍼포먼스를 보면은 아브라모비치는 활을 잡고 있고요. 울라이는 활 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서로에게 의지한 채 당기는 힘을 이용해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퍼포먼스인데요. 이 퍼포먼스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균형이 쉽게 깨져버리고 위험한 작업이었죠. 그리고 다음 퍼포먼스를 보실게요. 다음 작품은 선택의 고난입니다. 양옆에 알몸의 예술가가 두 명이 서 있고 그 좁은 틈을 관람객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여자분이 아브라 모비치.
네. 그 뒤고 남자는 그 울라이였던 연인. 거죠.
이게 어느 정도로 좁은 거리냐면 사람이 지나갈 때 두 사람과 안 부딪힐 수가 없는 정도의 좁은 거리예요.
네. 20cm 정도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관람객들은 저 사이를 지나갈 때 어느 쪽으로 몸을 돌려야 될지 되게 고민을 하는 그런 퍼포먼스였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자 쪽으로 몸을 하고 있는데요. 남자들이라 그런가?
그 관객들은 누구 쪽으로 몸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통과를 하면은 인간적인 접촉이라는 텍스트가 벽에 붙어있고 다음 작품을 보기 위해 꼭 지나가야 하는 이 길을 거치는 관람객들의 반응을 바로 다음 모니터를 통해서 그런 그게 보이는 거인 거 실시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작품인가요?
네, 1977년도입니다.
네.
이 퍼포먼스는 당혹감이나 두려움, 호기심, 어색함, 즐거움 등의 반응을 나타내는 관람객들 통해 신체 자체가 감정 발현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례적인 퍼포먼스이다 보니까 예전에 그 모마 헤어고전에서도 모델들이 나와서 이 퍼포먼스를 재현을 했었대요.
네.
근데 이 퍼포먼스가 좀 특이하다 보니까 그런 관람객 중 일부가 의도적인 접촉으로 퇴장 조치를 당했던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매너 없는 관객들.
매너 없는 관객들이.
소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뭐 어떤 할아버지 관객은 손으로 여성의 모델의 엉덩이를 만지다 쫓겨난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건 분명히 의도적인데 왜냐하면 이 모델은 관람객을 향해 서 있고 등 쪽으로는 벽을 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손이 엉덩이에 갔다는 거는 정말
의도적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모마 미술관에 못 들어오는 처벌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 둘은 우리가 펼칠 일련의 행위는 우리 둘의 연애 관계에 대한 보고는 아니고 이러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가 제시한 것은 보편적인 차원, 즉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과 이루어질 수 없는 영역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연인들이라는 작품을 보실 텐데요.
블로그 마지막에 있는 네. 사진이에요.
이때가 1988년이었는데요.
예, 만리장성의 두 끝에서 그와 그녀가 출발해서 중간에 만나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 사랑의 끝맺음 이별을 표현한 퍼포먼스라고 해요. 이 둘은 이 퍼포먼스를 하고 그 후로 바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아, 네, 되게 예술적으로 헤어졌네요.
개인적인 삶을 정말
예술로 표현을
그러네.
승화를
시켰군요. 어, 이걸 그러면 하기로 했을 때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도록 하자라고 계획을 했겠죠.
예, 10년 정도 지속되었던 그들의 사랑은 영원할 것 같다고 대중들이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렇게 이 둘은 참 재밌고 주목할 만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어요. 근데 이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던데 뭐 예술적인 그냥 생각의 차이에서 헤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아니면 울라이의 바람기 때문에 헤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둘은 헤어지고 난 후에 아브라모비치는 승승장구를 한 예술가였지만은 울리아는 점점 내리막길을 걸었다고 하네요.
남자분이 이제 내리막길을 걸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만리장성에서 만났다는 게 만리장성이 정말 긴 성이잖아요.
네.
인류가 지은 건축물 중에 유일하게 인공위성에서 보이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만큼 긴 곳인데 네. 그 둘이 끝에서 이렇게 걸어 와서 중간에서 만났다는 거는 그 둘이 함께 해온 어떤 긴 여정을 10년이라는 긴 여정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네,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 가는 동안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이제 이 퍼포먼스가 끝나면 우리는 헤어질 거고
정말 이렇게. 대단해. 인생 자체가 예술이야.
그러네요.
그 다음에 다음 작품으로는 발칸 바로크라는 작품을 보실 텐데요. 이 사진은요. 1500개의 석벽 위에 앉은 아브라모비치가 보이는 사진인데요. 이 퍼포먼스는 유고슬라비아의 민요를 부르며 4일 6시간 동안 뼈를 씻는 퍼포먼스를 했었다고 해요. 예, 죽은 소의 뼈를 계속 씻는 퍼포먼스였는데요. 이런 뼈를 씻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살인이라는 게 그리고 전쟁이라는 게 이 뼈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고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형태의 살을 고발하고자 이 퍼포먼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사진을 보면은 마치 사람의 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소뼈가 약간 인간의 퇴골뼈랑 되게 닮았어요.
저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전쟁이란 게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그런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작품으로 그녀는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상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다음 작품으로는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The House with the Ocean View라는 2002년에 한 퍼포먼스입니다. 이 작품은 2002년 11월 15일부터 12일간 갤러리에서 생활하는 퍼포먼스였는데요. 바닥에서 180cm 높이의 세부스 안에서 그녀의 생활을 관객들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 그녀는 씻고 자고 물 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지만은 시카를 난로 위로 가게 해놓음으로써 작가는 극한의 상황을 관객들에게 보여주죠. 아브라모비치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신이 벽에 걸린 그림처럼 보이기를 바랬으며 자신 역시 관람객들을 한 발자국 뒤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퍼포먼스를 했다고 해요. 이 퍼포먼스를 통해 극한의 상황에 자신을 던져놓음으로써 정신에 집중하는 상황을 만들어 예민함을 일깨우는 작업이라고 하네요. 아브라모비치는 세상은 각성된 개인이 모두 실천할 때에만 변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기 자신의 각성을 다른 관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에게서 스스로 되묻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처음에 초기에는 자신이 어렸을 적에 겪었던 이런 트라우마나 아니면 고통 이런 전쟁의 사회적인 문제들을
네.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네.
고통을 통해서 네.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었다면은 후기에는 그런 상처들을 치유하고
네.
관객과 소통하면서
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들 한 사람 예술가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관객들 한 개인 개인이 다 각성을 해야 아픔이나 고통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작가였던 것 같아요.
네, 정리를 되게 잘 해주셨네요.
그러네요.
네, 멋져요. 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 그리고 제가 다음에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때 지니님이 인상파를 이야기해주면서 인상파 하면은 파리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전시 자체에서도 파리의 생활상이나 모습을 나타낼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음 주에 소개를 해드릴 것 같으니까 혹시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영화를 미리 보고 들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영화가 자체가 되게 숨겨진 요소들이 되게 많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예술가들이 되게 재밌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 미리 예고로 제가 알려드립니다. 스포일러를 제가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미드나잇 인 파리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여성 작가분에게 따뜻하게 이불을 덮어드렸네요. 그러면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침대 위의 미술관은 트위터로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LBC 언더바 아트로 검색하시면 침대 위의 미술관 공식 트위터가 나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방송 소식과 블로그 링크를 올려드리니까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침대 위의 미술관 36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
당신 삶의 비타민C LBC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LBC 방송국이었습니다.
또 특별한 일 없었죠, 우리?
아, 제가 이번 주에 네. 코코넷님이 네. 저희 침대의 미술관 네. 이 예술 분야 10위에 랭크됐다고 해서
아, 맞아.
얼른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가 바빠서 그 전전 에피소드인가? 그거를 네. 되게 늦게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네. 거의 전 에피소드랑 같이 올라갔는데
네.
그래서인지 그 순위가 급등하는 거예요.
나 보고 깜짝 놀랐잖아. 아니 갑자기 우리 순위가 10위인 거야. 이거 뭐지? 하면서.
근데 몇 시간 뒤에 보니까 60몇 어디로 떨어진 거예요.
잠깐, 나도 잠깐 행복했었어요.
이건 3일 천하도 아니고 3시간 천하였어, 완전.